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정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희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미입니다.
예,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아주 심한 독감에 걸려서 내내 앓다가 이제야 살아났네요. 열이 심하고 몸살도 심해서 그냥 누워있기만 해도 고통이 심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분들은 독감에 걸리셔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다고 하죠.
고생이 정말 많으셨네요. 이렇게 잘 회복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게요. 우리 주변에 보면 질병이나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모든 사람은 늙고 병들어서 결국에는 다 죽게 되는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거나 준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경험하는 질병과 죽음이지만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느끼시고 또 어떻게 죽음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저도 사람은 왜 결국 죽을까에 대한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 어떨까도 상상해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도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려면 먼저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육체의 건강이 천천히 나빠지면서 시간의 제한을 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시간이 끝나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소모하듯이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래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네,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게 지으셨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어기고 먹었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도 곧바로 죽지는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독약을 먹은 것처럼 곧바로 죽지는 않았지만 이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어 사실상 생명의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원래는 숨을 쉬고 공기를 마시는 것에는 돈이 안 들죠? 그런데 이제부터 하루 숨 쉴 때마다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당장은 돈을 내면서 숨을 쉴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돈이 다 떨어지면 숨을 못 쉬게 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공급을 스스로 끊어버린 것이군요. 마치 전에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모든 것을 유지시켜 주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힘들게 노력해야 조금씩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죠?
맞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탓하면서 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지 않았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선택은 인간이 했던 거죠.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셔서 거기에 생기를 부어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저 흙에 불과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살아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네, 육체적으로 결국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네요.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은 하나님에게만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진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네, 죽음이 단순히 육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단순히 육체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결국에는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겠지만 그럼에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24절, 26절, 54절에서 5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사람의 죽음이 아담의 범죄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사람이 진정한 생명을 얻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살아나도록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자마자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점점 늙어가면서 죽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갑자기 안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도록 하셨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사람의 죄와 악을 대신해서 처벌받으셨으니 이제 죽음이 시작되었던 이유 자체를 무효화하신 거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난 인간들의 죄 때문에 죽음이 시작되었으니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생명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이 그런 뜻이었군요. 죽음이라는 것을 죽이셨다는 거죠. 결국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는다는 개념이 없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인간의 노화와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는 것은 결국 이런 타락으로 인한 죽음까지도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질병과 노화 또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을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어떻게든 젊어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힘들어 보이기도 해요.
네, 이 세상은 젊고 예쁜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아무리 예쁜 사람도 결국에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외모가 변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노화와 죽음이 죄와 타락의 결과로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이 들고 죽는다는 현실 앞에 절망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어진 삶의 시간을 기쁘고 성실하게 살아가길 바라시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심이니. 아멘.
우리가 삶 속에서 노화와 질병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벌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이미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경험하는 질병과 죽음은 앞으로 주어질 부활에 대한 기쁨을 더욱 크게 경험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죠.
배가 고파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더 큰 만족을 느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벌어진 노화와 죽음을 미래의 소망을 기대하기 위한 경험으로 바꾸셨다는 거네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갑작스러운 죽음이 너무나 두렵게 느껴졌는데요. 이제는 죽음까지 정복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똑같이 자연스럽게 나이 들고 결국에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신자들은 평안함과 소망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니까요.
네, 맞아요.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반응이 완전 달라요. 저도 늙는다는 것이 때로는 아쉽고 서글프기도 하지만 그런 약함과 한계를 통해서 오히려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늙는다는 것을 그저 죽음에 가까워지는 과정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노화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잠언 20장 29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젊은 자의 용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아멘.
우리가 늙고 병들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고 겸손하게 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불완전한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게 합니다.
네, 나이든 분들을 모욕하거나 욕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젊고 힘이 있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성급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병에 걸려봐야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다른 사람들을 더욱 잘 돌봐줄 수 있는 지혜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만 들었다고 다 존경할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지혜와 성숙함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이죠. 우리 스스로도 육체적인 젊음에만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는 것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네, 하지만 본능적으로 점점 병들고 죽어간다는 것이 두렵기도 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지 못한 잘못된 상태입니다. 마치 건강한 몸이 당연하고 정상적인 상태인데 병에 걸린 것은 정상을 벗어난 상황인 것처럼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결국 죽음까지도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 말씀은 육체적인 죽음과 하나님과의 정서적 단절, 즉 관계적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자 생명이 되신다는 뜻은 육체의 죽음도 부활로 살리시고 죽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살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어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죽어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뜻인 거네요?
네, 살아서 믿는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뜻이고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육체적 죽음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은 결국 내가 죽을까 봐 걱정하는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결국 굶어서 죽을까 봐 하는 걱정인 거잖아요.
정말 그렇네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노화에 대한 걱정도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해서 생존에 불리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고 또 이것은 결국 죽을까 봐 걱정하는 것이니까요. 내가 먼저 죽으면 가족들은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결국은 남아있는 가족들이 죽지 않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처럼요.
모든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죠. 성경에는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여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욕심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살면서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위협하는 핍박을 너무 많이 겪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주 익숙했죠.
네, 언제나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삶과 죽음 사이에서 산다고 표현을 한 거네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갔을 것이고요.
사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할 수 있으니 그것도 좋고 설령 핍박 속에서 죽는다고 해도 어차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으니 그것도 좋다는 거죠. 바울에게는 이런 마음의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도 막을 수 없다는 약속은 정말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신자들이 결국에는 죽음에서 자유를 얻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확증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할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다시 생명을 얻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우리의 구원과 죽음에서 자유를 얻는 것도 전부 거짓말이 됩니다.
죽음의 문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핵심이었네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달려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수많은 제자들과 역사의 기록을 통해 지금까지 전해져 왔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맞네요. 결국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까지 걸면서 전했던 이야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니까요. 만약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직접 보지 못했다면 자기가 사용당할까 봐 두려워서 전하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진짜 경험했기 때문이니까요.
이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셨죠? 늙고 병들고 죽어간다는 것은 결코 기분 좋은 경험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느낀 점이 있으시면 함께 나눠볼까요?
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불안함과 걱정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을 이기시고 완전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살면서 늙고 병들었을 때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죽이셨다는 개념이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사실 죽음이라는 것이 원래는 없었던 비정상적이라는 것도요.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질병과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늙고 병들기도 하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도 없고 하나님의 공급도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길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사명의 길을 걷고 계신 북수전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주님의 참 제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김보명,
김설희입니다.
우리는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를 통해 12명의 사사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자매님들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사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는 삼손의 이야기가 되게 기억에 남았는데요. 개인적인 약점과 실수로 많은 고난을 겪는데요.
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부단한 신자들을 통해 여전히 일을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에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고, 또한 저도 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저 또한 하나님이 아직 쓰실 수 있는 신자라는 걸 믿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서리자매님은요?
네. 저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그 제자들이 그런 유형의 많은 신자들이 있다는 것에 좀 마음이 아팠고요.
네.
그리고 저도 그런 말씀에 좀 순종하면서 앞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말씀 감사합니다. 12명의 사사는 좀 나눠보면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대사사와 소사사의 구분도 기억하고 계시죠?
물론입니다. 사사들에 관한 이야기 분량 다른 구분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중 지난 방송에 살펴본 삼손은 사사 중에서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준 인물인데요. 삼손 이야기를 끝으로 더 이상 사사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은 사사시대가 종교적 도덕적으로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영적 상태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나빠지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사람마다 제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사사시대를 특징짓는 말씀이죠. 자기 말씀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아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사기는 너무도 잘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삶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하지요. 이것이 참 자유, 참 행복, 참 평안의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억압이 아니라 참 자유임을 언제나 기억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7장부터 18장 말씀을 나누는데요. 첫 등장인물로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미가는 에브라임 산지 출신인데 그의 이름이 범상치 않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호와의 존귀하심이 드러나는 이름이네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사시대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왠지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미가는 이름값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17장 2절입니다.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벗어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오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군요. 은 1100은 블레셋인들의 델리라에게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며 주겠다는 금액이지 않았나요? 굉장히 큰 돈이겠어요.
맞습니다. 어머니가 부주의해 거액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돈 안 나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돈을 훔쳐간 자에게 엄청난 저주를 퍼부었는데요. 아들의 귀에 들리도록 저주한 것으로 보면 아들을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거액의 돈을 훔쳐간 아들이나 아들을 의심해 저주를 퍼부는 어머니나 모자지간의 정상적인 모습으로는 보이지가 않네요.
그렇죠. 아들은 잘못을 뉘우쳐서가 아니라 저주가 무서워 돈을 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며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돌려받은 돈을 여호와께 바치겠다고도 하지요. 사사기 17장 3절입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어 자로 내 손에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말은 그 돈을 여호와께 드린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들을 미가에게 200세기를 주었습니다. 사사기 17장 4절입니다.
미가가 그 은을 오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오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럼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는 것은 말뿐이었네요. 더 심각한 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드는 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생각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인데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미가는 신상을 만들어 신당에 모셨지만 이걸로 만족할 수 없었죠. 이후에 미가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볼까요? 사사기 17장 5절입니다.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고 드라빔은 점을 치는 덕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네요.
그것도 모자라 레위인이 아닌데도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걸 보니 미가 모자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사시대의 극심한 타락상을 잘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된 이유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행복과 형통함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던 시대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지금이 사사시대로군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건 미가 같은 평신도만은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인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열한 지파의 땅에 흩어져 그들이 내는 십일조와 제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강원 같은 사람들의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열한 지파가 그들의 삶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레위인을 책임져주지 않아 근무지를 이탈해 에브라임 삼지 미가의 집에까지 오게 되었죠. 사사기 17장 7절 8절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자매님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 것 같습니까?
사명을 다하지 못한 레위인이나 그를 책임지지 못한 유다나 다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가장 큰 유다 지파가 이럴 정도면 다른 지파들은 더했을 것입니다. 미가는 아들로 제사장을 삼은 게 마음에 걸렸는데 레위인이 찾아와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들어올 마음은 없는지 제안했습니다. 레위인은 제안을 수락해 한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사사기 17장 10절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야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마치 사장이 일할 사람을 구하듯이 레위인은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에 사역자의 권위와 소명을 거래하고 미가의 사역을 채우는 일에 고용되었네요.
맞습니다. 미가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모셨으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사사기 17장 13절입니다.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레위인이 함께 한다고 하나님의 복이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푹신은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이 속을 챙기거나 우리 시종을 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며 섬겨야 할 존귀한 분이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와 같은 모습은 미가 한 개인과 가정, 한 레위인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한 지파 전체도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죠. 그 지파는 바로 단 지파였습니다.
개인이 그러하니 지파도 예외가 아니었겠죠. 단은 라엘의 여종이었던 빌하의 자녀였죠.
그렇습니다. 단 지파는 야곱의 다섯 번째 아들 단의 후손들로 큰 지파는 아니었지만 여호수아 때 유다 지파 왼쪽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곳에는 철 기술과 용맹한 전사들이 즐비한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어 땅 정복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 초기부터 산지로 쫓겨나 유다와 에브라임 등 다른 지파의 땅에 거주했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 단 지파의 사사가 지난주 살펴봤던 삼손이었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단 지파가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삼손을 통해 주셨는데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힘을 사명이 아니라 정력을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결국 단지파는 기업으로 받은 땅을 회복하기보다는 다른 땅으로 이주하려 했습니다. 사사기 18장 2절입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 있는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처럼 종탐꾼들을 보내 땅을 탐지하게 했네요. 흉내는 냈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을 포기하고 다른 땅으로 이주하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가나안 정복 때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싸우면 되는데 하나님 주신 땅에서 이렇게 할 생각은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정탐꾼들은 에브라임 산지로 이동하다가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거기서 레위 청년을 만나 그에 관한 여러 질문들을 했습니다. 사사기 18장 3절 4절입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에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르러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여차여차히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빙하여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았느니라.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불명예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으려 하지요. 레위 청년도 세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건너뛰고 고용된 사실만 말하고 얼마에 고용되었는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레위인이 정탐꾼들에게 자신이 데려온 사람을 분명히 알리는 데는 무슨 저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곧 그 의도는 드러나게 됩니다. 정탐꾼들은 레위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하려는 일이 성공할 것인지 물어봐 달라고 했습니다. 사사기 18장 5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떠나기로 작정한 단지파가 자신의 자리를 떠나 미가의 개인 제사장으로 전락한 자에게 훔친 돈으로 만든 신상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요청은 실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단지파를 축복하실 리 없고 타락한 레위인에게 응답하실 리 없습니다. 이러할 때 참된 종교 지도자들은 잘못을 지적하고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단지파가 듣고 싶어하는 축복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사사기 18장 6절입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 말은 레위인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평안히 가라는 레위인의 공허한 말에 고무되어 단지파는 북쪽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북주는 성도님들, 혹시 듣고 싶어하는 말만을 듣기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해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타락한 시대상을 두고 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악한 시대에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사욕을 쫓은 선생들을 많이 둔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지파의 정탐꾼이 찾아낸 성읍은 라이스였습니다. 라이스는 헬몬산 산자락에 위치해 있고 물이 풍부하고 땅이 크고 좋았을 뿐만 아니라 레바논 산맥으로 둘러싸고 있어 주변 나라들과 단절된 곳이었습니다. 공격을 당해도 도와줄 나라가 없고 외부 사계와 상종하지 않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정탐꾼이 돌아와 보고했지요. 사사기 18장 9절 10절입니다.
가로대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말라.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정탐한 땅에 대해 호평일색이고 게다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는 신앙적 확신까지 더해서 말하고 있네요. 보고를 듣는 단 지파에게는 거의 복음이었겠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은 정복이 어렵다고 떠나버리고 눈으로 보기 좋고 넓고 정복하기 쉬워 보이는 땅을 하나님이 넘겨주셨다고 말하고 있네요.
그렇죠. 죄성을 가진 우리는 순종보다 불순종을 더 좋아해 민첩하게 행동합니다. 고무된 단지파 사람들이 600명의 군사를 일으켜 라이스 정복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군사의 수가 이전과 비교하면 매우 작은 것 같은데요. 라이스를 정복하는 작전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포기하고 다른 땅으로 이주하는 건 옳지 않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단지파는 원정에 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접경 지역인 기랏 여아림에 처음으로 진을 쳤고 이곳 이름을 마하네단, 즉 단진영으로 명명했습니다. 사사기 18장 11절 12절입니다.
단 지파 가족 중 600명이 병기를 띠고 소라와 에스다올에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 기랏 여아림에 진치니 이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운동 경기에서 맨 처음 득점하게 된 공이 많은 사람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처음으로 진을 친 곳에 단 지파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군요.
맞습니다. 정탐꾼들은 기랏 여아림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가 전에 머물렀던 미가의 집에 이르렀고 정탐꾼들은 군사들에게 할 일을 지시합니다. 사사기 18장 14절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이 집에 있는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도적질해서 그것을 예배를 드리려 하는군요. 도둑질하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도 받으시지 않을 뿐더러 그 물건들은 하나님과 관계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단 지파 사람들의 행보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도 한참 멀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경각심을 갖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무장한 600명 군사들을 문 앞에 세워두고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 들어가 구면인 레위 청년과 태연하게 문안하면서 에봇과 드라빈과 신상을 들고 나옵니다. 지켜보던 레위 청년이 항의하자 제안을 하지요. 사사기 18장 19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훨씬 낫지 않겠냐는 제안이네요. 그간 이 레위 청년의 행보를 보면 이 제안이 매우 솔깃했을 것 같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유다지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거주할 것을 찾다가 미가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 먹을 것을 주겠다고 해 미가의 집에 머물면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다시 지파 제사장 제안이 들어오니 레위 청년은 기뻐하며 단 지파를 따라 나섰습니다. 사사기 18장 20절입니다.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예복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부와 명예라는 기준으로 사역지를 선택하는 적나라한 모습이 그려지네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선택해야 했을 텐데요.
성도인 우리들도 일터를 구할 때 조건을 최우선에 두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중심에 두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직업은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가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단지파를 쫓아왔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왜 사람들을 모아 쫓아왔느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입니다. 미가는 남의 것 빼앗아가 놓고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아주 어이없어 하지요. 그러자 단지파는 미가를 협박합니다. 사사기 18장 25절 26절입니다.
단 지파에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행한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지파는 거의 깡패 집단 같은 모습이네요. 힘으로 미가의 에봇과 드라빔, 신상과 레윈까지 빼앗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가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에봇과 드라빔, 신상은 보호받고 축복받기 위해 모시고 만든 것들인데 그것들은 빼앗겨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미가의 환란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상의 실체입니다. 아들처럼 여겼던 레위 청년도 배신했습니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허무한 모습임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미가의 신상들과 제사장을 앞세운 단지파는 라이스를 습격했습니다. 사사기 18장 27절입니다.
단 자손이 미가의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러 그 성읍을 사르되
그들은 한가롭고 평화로운 백성이었습니다. 단지파는 이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성을 불태웠지요. 고립된 지역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가 없어 도와줄 자도 없었습니다. 사사기 18장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읍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상거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며 이스라엘 소생 그 조상의 단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단지파는 라이스를 빼앗은 후 그 성읍을 자신들의 조상 이름을 따라 단이라 불렀습니다. 게다가 그곳에 신상을 세우고 미가의 집에서 데려온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세웠죠. 사사기 18장 30절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처음으로 미가의 집에서 단 지파로 적을 옮긴 레위 청년의 이름이 요나단으로 밝혀지네요. 그런데 밝혀진 출신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솜의 아들이었다니요.
맞습니다. 레위인 중에서도 명문 가문에서 이런 사람이 나왔다는 겁니다. 요나단과 그의 후손은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제사장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사사기 1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제단이 있을 때에도 단 지파가 미가가 만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엄청난 배교 행위가 아닌가요?
그렇죠. 어려움 속에서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된 요나단과 새로운 땅을 용감하게 정복한 단 지파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성공한 목회자요 지파입니다. 성공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금메달을 딴 선수들처럼 이들을 추앙하고 복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요나단은 의리와 신의를 저버린 기회주의자여 우상 숭배자로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에 불과합니다.
단 지파 역시 평화롭게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만행을 저지르고 땅을 빼앗은 자로 하나님의 심판받기에 적합한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이 항상 살아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시원 성도님들, 세상에서의 성공에 눈멀어 있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어 참된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시원 성도님들, 사사기 17장 18장은 사사시대의 시대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 미가로부터 거액의 돈을 돌려받은 것에 감사하고자 아들을 위해 신상을 보호 만들고 그것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렸다 했습니다.
아들 중 하나를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마침 유다지파에 속했던 한 레위 청년이 우연히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고 미가는 일정에게 사례를 제안해 가정 가정 제사장으로 삼았고 미가는 레위인이 자기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 복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 지파는 하나님의 분배하신 땅의 정복이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정복하기 쉬운 땅을 찾아 나서다가 우연히 미가의 집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앞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듣고 땅을 정탐하는 후 미가 집의 신상과 예벗 등을 도둑질하면서 자신들을 축복해 주었던 레위인에게 단 지파의 제사장직을 제안했습니다.
레위인은 미가를 대신하고 신상 집기들과 함께 단 지파에 들어가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 레위인이 충격적이게도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었습니다.
단 지파는 분배받은 땅을 포기하고 전쟁을 모르는 평화로운 라이스 땅을 무참히 짓밟고 마하네단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렇게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만 섬기던 시대였습니다. 세상에서의 안정과 성공의 눈이 멀어 진리를 외면해 어두움이 가득했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미가와 그의 어머니를 통해 사사시대는 종교혼합주의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였음을 가르치십시오. 레위인을 책임져주지 못한 유다지파와 사역지를 떠난 레위인 청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등한시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권면하십시오. 분배받은 땅의 정복을 포기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던 백성을 무참히 정복한 것을 통해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안정과 성공만 섬겼던 시대였음을 알게 하여 이와 같은 삶에서 항상 돌이킬 것을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